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특세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더욱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글로벌 팬데믹이 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확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한 욕심과 교만을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당연시했던 현장 예배와 모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일 때에는 감격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 힘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감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9일째 우리 신년 특세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국내외에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영상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불꽃같이 살아서 기도하고 하나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 스마트폰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면 방금 본 것 같은 영상을 찍은 듯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의 안부를 걱정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할 때 굳게 선다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육체적으로 탈진되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멀리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 파이팅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 지쳐있던 바울에게 새로운 충전의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파이팅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했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 기쁨을 주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파이팅을 보여줄 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히 신앙을 지키고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그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정말 목회자를 살맛나게 하죠. 그대로 써있어.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아, 이제는 내가 좀 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살린 것 같지만 때로는 양떼가 목자를 살립니다. 양떼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 지도자가 다시 새 용기를 받았어요. 어쩌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휴식보다도 이 양들의 이 파이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구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아마 꽁충꽁충 뛰었을 거예요. 구절의 문맥을 보면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바울이 바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저는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입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불평과 원망은 지옥의 언어고 마귀의 언어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힘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힘든 상황이 내 영혼까지 힘들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하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상황은 힘들어도 내 마음에는 천국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것입니다. 특새 37일째 되는 날 설교에서도 저는 이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격리되어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고 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힘든 시즌에 우리는 은혜를 주셨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새삼 감사드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교회, 은혜로 주신 이 상황들을 너무 당연시 여겨왔습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적 같은 부흥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올리는 감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냉정을 되찾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지금까지 영적으로 잘 해왔지만 앞으로 한 단계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양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라고 되어 있죠. 목회 리더십의 핵심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3주 동안 바울은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쳐 놓았고 그 말씀이 씨앗을 내면서 이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한 기도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중보를 하는데 10절에 보세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는 말은 밤낮 없이 아주 뜨겁게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10절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첫째,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와서 바울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 보고 속에는 칭찬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90%였지만 디모데도 느끼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2%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더니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90% 잘하고 있어도 10% 부족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추가로 훈련을 해야 돼요. 세계적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많은 골퍼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골프 치는 사람이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는 또 여가 시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하체를 단련시켜가지고 체력을 길렀고 절정의 성공에 달리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코치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자기 스윙을 고쳐갔다고 합니다. 99% 잘하고 있는데도 그 부족한 1%, 2%를 보충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 항상 믿음에 부족한 것이 보충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정도 있고 환난을 견뎌내는 믿음의 저력도 강했지만 조금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 재림에 대한 이 교리적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삶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환난에 대비해서 그들을 좀 교리적으로 다듬어주고 또 삶의 자세도 좀 바로잡아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자기의 신앙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평생 믿음에 부족한 것이 보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돼요. 저도 계속해서 저의 부족한 이 영적인 면을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건 어느 목회자건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다운그레이드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의 코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돼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점점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해서 강하게 굳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회복이 되면요 다시 걷는 재활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다시 근육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면 믿음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처음에는 얼마나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합니까? 혈기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열등감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보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극히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다 자기 살기 급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뭐 위아더 월드 세계화의 물결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라마다 빗장 닫아 걸고 수출 금지시켜버리고 딱 끊어버려요. 고난은 모든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거든요.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기를 원했어요. 환난 속에서 너희들은 이기주의로 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어떤 이들은 환난이 오면 주변에 벽을 치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다리를 놓고 하나님께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손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꽉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얘기를 나누지 말고 숨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략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수록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여러분은 사랑 지수를 높여야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할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성도가 순교하면 다른 성도의 아이들을 키워주었어요. 그만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적이 되지 않고 사랑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가는데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신경을 잘 안 쓰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균형 잡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서부터 차올라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껄끄러운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때리고 핍박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 사도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이 환난의 때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 노력한다고 됩니까? 사랑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흘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슴에 가득 임재하실 때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즌에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솟구쳐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나마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목사님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시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처럼 더욱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교회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였어요. 아까 애굽의 재앙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모든 재앙들이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의 캠프인 고센에는 오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 거룩한 땅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바로 기적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은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옷 입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룩이 없으면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감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너무 돈 밝히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위선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도저히 다른 6일 동안 사는 거 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별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의 힘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거룩하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또한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Strengthen. 세상의 핍박이 심해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진짜 마음이 다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집단 국민 우울증 걸릴 그런 상태까지 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언제쯤 이게 풀릴 것인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정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걸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있음을 믿습니까? 폭풍 같은 감정을 주님께서 가라앉혀주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꽉 잡아주셔야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협박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굳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텝이 있거든요.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믿음이 성장을 해야 그 결과로 가슴 속에 사랑이 넘쳐나요. 이 믿음과 사랑의 기본 작업이 깔린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거룩하게 살아라고 압박하면은 잘 안 돼요. 위선자가 될 뿐이죠. 반드시 믿음과 이 사랑의 베이스가 깔린 그 힘으로 우리는 거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자연스럽고 뻑뻑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면 아주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힘에 접속하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딱 접속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즉 이제 내일 모레 또 계속 다루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스탠다드를 딱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거룩한 교회가 민족 복음화도 감당하고 세계 복음화도 감당하고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서인지 세상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 서울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겉으로는 디지털 세상, 4차 산업혁명, IT 문명하지만은 한꺼풀만 들추고 안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서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얼마나 돈 욕심이 많고 음란과 폭력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가 힘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미세먼지,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의 청정기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말씀과 기도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단단하게 서야 돼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주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때가 바로 교회가 일어설 때입니다. 세상과 차별화된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어둠의 세력이 고요로 들어올 빌미가 없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 결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혼돈의 때가 저는 교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살아남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그 지역을 넘어서 열방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잘 지나면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즌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시즌2를 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심할 텐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매일 새벽을 불같은 기도로 깨우면서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파이팅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일취월장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